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보시면 우리 주보 맨 앞에 표지에 2022년 순종하며 거두는 믿음 생활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쭉 이것을 보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오늘 동일한 그런 본문에 말씀이 바로 올해 저희들이 계속해서 원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원합니다 하는 그 같은 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올해 교회 표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것은요 저희들이 좀 이렇게 좀 길을 가다가도 제대로 가고 있나 좀 돌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주님 몸된 교회 또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 성도가 정말 세상 끝날까지 행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그런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가는 일이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제자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제자가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보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4장에서 마귀와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은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역의 내용. 그게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그 말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하고 지금 오늘 보시는 이 마태복음 9장에 우리가 보는 그 말씀하고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제 무리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보시는 마태복음 9장 35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35절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물론 4장에서는 이제 갈릴리라는 그 지역을 더욱더 조명해서 말하고 있지만 여기는 갈릴리라는 말을 우선은 이제 뒤로 했어요. 그건 뭡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는 바로 이와 같은 사역이 계속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다고 보시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거기에 영원한 보상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 참 실망하는 일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면 그게 되는 때는 기뻐하고 행복을 추구하다가 그게 실패되면 내 인생 자체가 실패된 것 같고 그런 그 인생의 굴곡을 너무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해 나갈 때 우리가 행복이 깃들기도 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상급 심판 앞에서 영원한 보상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35절에 그 말씀은 세 가지를 이제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고 이 유대인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에 앉아나 모이니까 거기 가서 가르치셨어요.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한다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가르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특히 가정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서로 간에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리더들이 목자 목녀가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목원들이 함께 서로 간에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변화되고 그렇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우리가 우리의 처지 속에서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또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를 하셨어요. 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 맞습니다. 이게 마치 설교하는 듯한 그런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또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그렇듯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을 이 세상이 말합니다. 세상은 그걸 인정 안 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알리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대해서 또 사람마다 각지 다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아, 나는 이런 것은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을 우리는 계속 선포하는 그와 같은 참으로 소중한 사명을 우리가 띄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 뭐 복음을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좀 다른 거를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 복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절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도 바로설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좋고 재미있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지나간 다음에는 허물어짐이 심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 복음이 세워지지 않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영적 권세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온갖 병과 고통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있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해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온갖 병과 고통,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을 또한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회활동을 하는 게 아니죠. 좋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입각한 그래서 그 복음이 전달되기 전에 우리가 이 병과 고침을 또한 고쳐주는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동시에 하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곳마다 복음이 또한 선포되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평생 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때까지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각 인생이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런 일을 다 해도 선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선하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러면은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이 안 되는 것인가. 이거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동일한 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하다고 하실 수 있고 선하지 않다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도 선교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거 전혀 선하지 않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뭘까요? 일 이전에 선한 마음 동기가 있지 않으면 잘못된 동기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그런 활동, 많은 일 거기에 파묻히면 자칫하면은 일로 수행의 정도, 수행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루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은 이상하게 은혜가 없어요. 그런 일이 그 교회가 엄청나게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변해가는 그런 영혼들은 찾기가 드물어요.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동기를 상실한 채 일에만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에 평가를 하고 일에 상품을 걸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좀 잘 생각을 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내 마음 상태는 어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테스트하실 때 나는 선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나 스스로만 위로하는 그런 마음인가? 그걸 우리가 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테스트를 해야 하는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마음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주의 자비로 살고 있고 그 주의 자비를 닮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제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일을 힘쓰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지니고 있어서 안 됩니다. 선한 일을 그때 힘쓰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9장에 우리 처음 지금 1절서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근데 다른 그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같은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아주 짧게. 근데 거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3절이에요.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했다 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6절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일어나서 너희 침상을 거두어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율법학자들 며칠 속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그 당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가장 큰 죄죠. 속으로 중얼중얼거린 것 같지만 아주 그냥 분노하면서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의 종교 시스템으로 보니까 자기들의 의로운 평가 시스템을 볼 때 이 환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환자가 율법 지킨 게 없는데 죄 없다고 하니까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더 문제가 있는 거는 자기들의 의로운 시스템을 건드리고 있는 거였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한다 했지만 속에 그 마음에 깊은 그런 것은 자기의 의의 평가 시스템을 함부로 예수가 건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것도 그래요. 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말씀하시죠. 잘 하실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느라.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마태 집에 이제 이 마태가 초청을 해요. 사람들을 알던 사람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지금 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는 일마다 시비가 붙는 그런 일이 지금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분개해요. 이유는 뭐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죄인인데 어떻게 그런 자들과 어울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의회 시스템에서는 이 사람들은 절대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당신이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는 자기들의 시스템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기록을 보면요,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서부터 쭉 올 때까지 그렇게 충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9장에 들어오면은 막 충돌이 생깁니다. 하시는 일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가만두지를 않아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분개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주 큰 이유가 바로 말씀을 계속 거듭드리는 대로 그들의 의롭게 되는 그 종교 시스템을 예수님이 자꾸만 공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시니까, 그걸 알게 되니까 그런 예수를 대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도 그냥 예수와의 생명의 관계가 없이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 속에 있는 경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의 수행 정도에 따라서 자기 어떤 의로움의 등급을 정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그런 거 건드리면요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분노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모든 것을 거기다 걸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버리게 만드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네가 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무서운 무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일이 다 같지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의 평생,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시는 그 마음으로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자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향해 12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자,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사람일까요? 너희들에겐 필요하지 않다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그죠? 바리새인들이 건강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죄인으로 그냥 드러나 있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극심한 죄악 속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의의 시스템으로 그걸 대신 커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율법을 실행하는 정도로 스스로를 의롭다고 했던 자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행함이지 그 외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이만큼 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심지어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조차 내가 이렇게 의롭게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그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눈 적 있죠.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겨가지고 베드로가 그런 용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기는 그만큼 열심히 해왔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마음에 무너진 동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선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요 다른 한 군데에서 아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조차 나에게 감사해야 하는 어떤 그런 태도인데요.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세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두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아시죠? 그 이야기. 예, 세리. 두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먼저 이 바리새파 사람이 혼잣말로 하는 기도 아닌 기도의 그 내용이 이거였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에 십일조를 바칩니다. 읽으면 좀 힘이 나는 것 같잖아요. 내가요, 나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한다기보다는 그가 말하는 내용은 비교투성이에요. 그쵸? 비교투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처럼 당시 유대교의 어떤 그런 율법적인 자기의 그 시스템으로 의로운 길이 가능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에 따라 자신의 의로움은 증가한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증가하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그만큼 내가 지켰으니 하나님이 나를 그에 걸맞게 대해 주세요. 그리고 갚아주세요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건 들어주셔야 할거 아닙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요, 자기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의롭게 되니까 이제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 능력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지켜내서 의로운 등급 A를 받았어. 그런데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B야, 당신은 C야, 당신은 F야. 이거 막 점수 매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준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죄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마음으로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계속 A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 나는. 그래야 난또 평가를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에게 선한 것이 있느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이었던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힘든 자를 돕고 필요를 채운다고 해도 자기의 의만 높이고 행하는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은 그런 삶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실행 정도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거로 또한 신앙생활도 하려는 본능적인 어떤 그런 충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는 고래전에 말씀하셨지만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정말 주 앞에 설때 칭찬받고 영원한 보상이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오늘 잘 준비하고 수확을 거두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이유를 주장하지 않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이거예요. 오로지 주의 자비로 살고 자비를 베푸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18절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18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거 이런 극적인 상황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딸이 죽었어요. 그보다 심각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심각한 상황이 그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또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는 또 눈먼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또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이 32절에 또 나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지도자의 죽은 딸, 혈류증 여인, 눈먼 사람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 한결같이 아주 심한 고통 속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기적의 일들이에요. 그들이 나을 수 있는 길은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으로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우리 한번 여러 가지 희생제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한번 살려보자. 안 되는 일이에요. 그들이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길은 뭐였죠?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주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일에 시작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역사,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역사가 있는 그 모든 시작, 그 18절 전에 있는 것이 바로 17절 말씀이죠. 이 17절의 말씀에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이 쭉 흘러나오는 겁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스크린에도 제가 올려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부대에 담는 사람이요. 가죽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둘다 보존된다. 이 당시에 포도주 이 부대 하잖아요. 근데 가죽부대예요. 가죽부대. 네. 가죽 그 주머니죠. 이 당시에 그 포도주를 담던 부대는요, 이렇게 짐승 가죽으로 만든 부대예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가죽이 이렇게 좀 새로 이렇게 뭔가 만들면은요, 어때요? 옷도 그렇고 가죽옷 같은 거 아주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면은 신축성이 있잖아요, 옷이. 그렇죠? 그런데 아주 오래돼 가지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하죠. 요즘처럼 뭐 가공 처리를 많이 잘하면은 좀덜 하겠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부드럽고 신축성이 있지만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점점 지나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지금 이 발효가 일어나는 상태예요. 포도주가. 그러니까 계속 부글부글 점점 많이 부푸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새 포도주를 오래된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풀어 오르는 포도주를 굳어진 가죽이 버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죽이 터지죠. 가죽이 터지면 새 포도주도 부대도 다 버리게 됩니다. 즉,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겉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수행 결과로 복음을 받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행 결과가 아니라 자비의 동기로,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될 때, 다시금 그 자비의 복음을 베푸는 삶도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비를 입은 자의 모습, 뭘까요? 아까 제가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파 사람의 이야기를 했었죠. 나는 뭐 이렇지도 않고 나는 이걸 다 지키고 자꾸만 비교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위에 또한 사람이 있었죠. 세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 세리와 나는 같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세리는요, 바리새파 사람이 자랑할 때그 사람은 하늘을 향해 고개조차 못 들고 가슴을 치고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세리의 마음이 자비를 알아가는 마음이었어요. 내 스스로 뭔가 행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나를 그만큼 대우를 해내야 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의 역사가 없다면 나는 멸망한 자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 스스로 멸망길에서 망할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깊이 하는 마음, 자비를 아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죄인을 볼 때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연민의 정이 생기는 겁니다. 같은 처지였음을 잊지 않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자비를 품지 않고 있으면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수행 정도로 A, B, C, D, F를 매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 주변에 내 남편, 내 아내, 뭐 내 이웃, 내 자식들, 내 부모 누구에게나 막론하고 나는 지금 평가제도를 계속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골몰해요.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잠깐 왔다가 슬쩍슬쩍하고 그냥 도망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를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거 지났지만 13절에서 보면 구약 성경 그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 13절의 말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율법학자들이었어요. 너희들이 잘 안다는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있을 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적 어떤 그런 행동들이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너무도 중요해요. 이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지니고 있지 않으면 다른 종교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 다 평가해요. 다 수행해요. 다 신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맞추고 있는가, 만족시키고 있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미 그게 바로 주께서 생명까지 주신 일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까지 주신 일보다 더 큰 자비가 있을까요? 없어요. 세 번째,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녔다면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고 자비를 배우고 자비를 이제 베푸는 그런 마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선한 일에 기도와 함께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의 35절부터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처음 해봤던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선한 일들 거기에 수확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실에 따른 보상이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함께 격려를 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러나 선한 일에 먼저 있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이런 말씀을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게 뭐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은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먼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르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또 병든 자, 힘든 자들을 채워주는 일. 그러나 그 일이 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의 진위를 알고 동기를 제대로 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정말 저희들이 그냥 대충 하면 아니 사람마다 다르죠. 이제 열심히 어떤 그런 이게 할 수 있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신체적인 능력도 다르고 또 우리가 인계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최선의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건 꼭 필요한 것이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요즘에 계속 보고 있는데요. 며칠 동안 이 에베소서 2장 10절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름 성경학교 말씀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말씀을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 만드셨어. 그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이거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제대로 잘 배워서 장년이 되어서도 선한 일을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잘못 배우면은요 그냥 이 일만 되는 거예요. 아 교회는 뭐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아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내가 모르고 그냥 했지만 이젠 재미없어. 교회는 일만 시키고 그리고 뭐 서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비교하고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먼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우리 출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 큰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기독교는 그냥 다른 종교가 아니구나. 기독교는 나의 삶의 방식이구나 하는 거예요. 생활 원리요 삶의 방식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보상이 있는 것이고 아, 이것보다 더 소중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나는 평가 안 하나? 아이고 많이 하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제가 얼마나 회개해야 되는지 심심하면 평가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저도 제 자신도 평가하고 그래서 돌아봐야 하는 일이 많죠. 어느 누구도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있다면 평가 시스템 가지고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은연중에 이런 일을 했다면 우리가 스탑하고요 우리의 교제 중에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 우리가 이러한 그 마음을 그러니까 온전하게 품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요. 기도는 잘못하면 그렇게 가장 성결한 일, 거룩한 일인데 가장 쓸모없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일이. 아 이게 말을 잘해야 되는데 기도가 쓸모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막 그냥 열심히 품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기도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38절에 보면 37절,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우리 일로만 하나님의 복음 추수를 감당하지 못함을 우리는 알기에 정말 추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기도도 그렇고요. 우리의 평생에 일어나는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추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스케일의 그 엄청난 일이 기도를 통해서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추수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추수밭에 있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일을 기뻐하고 열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정말 정말 바라요. 그냥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라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부족한 우리의 기도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마음 동기를 가지고 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선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테스트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런 마음인가? 만약에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던 어떤 자꾸만 비교 평가의 어떤 그런 경쟁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뭔가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 우리는 정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젠 늦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이런 마음을 우리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했다면 이제는 선한 일을 우리가 열심을 품고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수확하게 할 것입니다. 영원한 보상이 있는 일로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